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개정개혁으로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크린에도 나오고 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펴셔서 오늘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인구, 총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5억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25억,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숫자가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주로 또 구주로 고백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교회뿐만이 아니라 카톨릭, 정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도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이 3분의 1 숫자에는 그들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구주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할 그리고 또 능력,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가 아주 굉장히 크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실제로 우리 기독교, 교회, 그리고 또 모든 성도의 모임, 기독교 정신, 기독교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발생을 했고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열두 사도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글쎄요, 뭐 그 진위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25억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시되거나 또는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 어떤 교회가 뭐 강력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또 경건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종이 호랑이와 같은 그런 무의미함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이 찬양에서도 우리 성가대 찬양에서도 말씀하셨죠.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그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또 그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벌을 받아서 그 교회가 뭐 종이 호랑이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라 이거죠. 그거는 세상에서 모든 것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예외 없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쇠했다가 또 사라지고 쇠했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새롭게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는 사랑의 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길에 대한 결단이 정말 있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15년 있었는데 저에게 이 질문을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의 미션은 뭡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것이죠. 그럼 이건 전혀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게 교회일 수 없다라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 답이 따라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따라간다라고 할 때 그분의 무엇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오늘 우리 설교의 핵심입니다. 설교 제목에서도 나왔듯이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낮추심. 근데 이 낮아짐에는 그냥 무작정 내가 잘못했다, 뭐 내가 당신 섬기겠다, 내가 이렇게 들어주겠다, 이런 어떤 무작정 낮아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대한,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 즉 창조주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낮아진다라는 그런 진수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낮아지고 싶다고 해서, 내가 낮아져야겠다고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순종이 실현될 때, 그때 나의 삶은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굉장히 널리 불려지던 유명한 예수님의 찬양시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서 낸 그런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우리가 뭐 주기도문을 그냥 하고, 그리고 또 뭐 세상에서는 그 유명한 유행가를 같이 부르듯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이 내용이 담긴 그 찬양이 모든 성도들의 입에 불려졌습니다. 근데 이 전반부를 보게 되면 모든 성도는 십자가로 낮아짐에 관한 그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신 거죠?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 그 사람을 만나면서도 또 낮추셨는데, 근데 거기서 또 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고백하는 초대교회의 교우들은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이 어떻게 해서 복음이 되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풀어가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어떠세요? 확신 있게 탁 나오시나요? 제가 여쭤볼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네. 저는 벌써 들었어요. 누가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못 들으셨습니까? 예수? 지금 한 분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아, 저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와 기독교의 삶의 방식이 존재하고, 또 그 기독교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이 강조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사실 위에 그 기독교회와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이 뭐냐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아들로 사시니까 그의 인생에 부활의 참 생명의 영광을 얻더라. 이 사실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기독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명쾌하셔야 됩니다. 여기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아들로서의 아들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셨고 그러고 나니까 그건 예수님 쪽에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나니까 아버지 쪽에서 하신 일은 예수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권세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더라. 이 사실, 예수님의 삶 안에서 이루신 이 사실적인 일, 이것 때문에 교회는 존재하고 성도의 삶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복음은 예수님과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으시면 무조건 예수라고 대답을 하세요. 일단. 그러면 예수라는 말 자체가 벌써 좋은 소식이에요. 그 부연 설명을 붙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예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아, 이거 무슨 뭐 마법 같은 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러면 예수가 뭘 하셨다고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려고. 자,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인데 이게 왜 좋은 소식이냐 하면 내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고 누가 아무리 도와줘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해주셨다라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일단 아무도 해줄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해주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것을 알면 더 명쾌해지겠죠? 무엇을 알게 해주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새롭게 살 길이 열린다.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새롭게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 또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서 새로운 사랑의 차원이 열린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죄사함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죄사함 받지 않고는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산다라는 말은 이미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의 문맥의 흐름에 맞추어서 죄사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신다라는 그 소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아주 귀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 기도는 너무나 소중한 기도인데요. 그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후반부에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누가요?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목적 다시 한번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예수님이 진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크신 사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은 이토록 세상을 사랑하사,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 진수의 말씀대로 사랑하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알게 해주려고 왔다. 알게 해주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시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들으신 거예요. 복음을 들으신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들으셨느냐? 네, 그걸 들었으면 들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거부하셨느냐? 받아들이셨느냐? 그렇게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그거는 스스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알아야 할 정확한 포인트를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때 뭐라고 선포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도 그렇게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굉장히 단순한 말이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참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엔 이것을 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전해 주실 수 있는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받은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의 길을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궁금증 당연히 생기죠? 사랑 받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 사랑을 살 때 축복이 넘치는 건데. 그죠? 그럼 어떻게 그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것 또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라는 그 소식, 정말 좋은 소식이죠. 두 측면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걸 종합해보면 두 측면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한 측면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가? 열려 있다. 그것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돼요. 그 사랑의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복음이 돼요. 예를 들어보면, 이제 어떤 실력 있는 운동선수가 다쳐서 이제 큰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아서 몸은 어느 정도 나았는데 옛날 실력으로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이 모든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무런 방법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당신과 같은 그런 케이스에 정확하게 이게 운동을 재활할 수 있는,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 운동선수에게는 이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이겠죠? 아무에게서도 듣지 못했던 소식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됐으니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어요. 근데 그 좋은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 자기가 회복되고 옛날 수준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훈련을 받아야죠. 그 사람이 코치가 되어서 나를 코치를 해줘야, 트레이너를 해줘야, 그래야 내가 옛날 그 운동선수의 그 실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알았다,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 방법을 내가 어떻게 훈련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 우리는 자 이제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 것인가. 예수님이라는 코치가 계신다.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런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뭐 또 뭐 아니 그럼 뭐 사랑받고 사랑하기 싫어하는 사람 있냐? 다 뭐 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뭐 새삼스럽게 그런 말을 하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사랑 타령 하는데 사랑이 모든 인생 문제 다 해결해 주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이 모든 인생 문제 해결해 줍니까?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예예요, 예. 아니 뭐 그럼 저는 뭐 대단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는 알고 나면 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 사랑이 온전하다고 치자. 그 사랑을 받았다고 치자. 자, 그럼 그 사랑 받으면 참 사랑할 수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보고 배우면 참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 10년, 20년 하면서도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참 사랑이 되느냐라는 거죠.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만 사랑하기에는 종종 실패하기 때문에 아마 좌절감과 또 회의적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이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으면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건 아는 건데요. 그리고 잠시 기뻤던 거는 인정하겠는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길은 전제가 이것입니다. 자기의 가치관,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그 우선순위를 매기는 가치관,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식, 또 사고 방식 이런 것을 변화시켜가지 않으면 받은 사랑은 있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나의 방식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면 이게 계속 실패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사랑이 가능한 길이 있는가? 있습니다. 자, 눈치채셨겠지만 예수님의 낮아지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참 사랑이 가능한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예수님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 온전한 사랑을 액면 그대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 당신을 즐겁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삶의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이제 내가 다른 사람도 저렇게 사랑을 알게 해줘야 되겠다. 또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섬김의 마음으로 섬김의 태도로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입게 하려고 섬기고 애쓰시는 그분의 삶이 그분의 이제 결국은 삶의 방식으로 돼버린 거죠. 어떤 방식으로 됐냐면 아 낮아지지 않고는 이 사랑이 전달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 잘 알아. 100%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의 길을 가게 되지 못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할 때만 그것이 가능해집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 낮아져서 그 사람의 수준에까지 낮아져서 아니면 그 사람이 거부하면 더 낮아져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랑이 진짜야. 너도 사랑받을 수 있어. 라고 섬겨주고 도와줄 때 그 사랑의 진심이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낮아질 때 사랑의 진심은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그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사랑은 그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의 어떤 부모님이나 또는 스승님이나 또는 뭐 직장의 보스나 또는 지도교수나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무슨 말씀은 뭐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서 자유스러워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농담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얼굴이 경색이 되고 너 나 무시한 거야? 딱 이렇게 말하고 이런 프라이드가 강한 분이고 또 어떤 때는 고압적이고 어떤 때는 폐쇄적이고 저분이 도대체 나한테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 잘 모르겠어. 폐쇄적이고 명령조이고 그렇게 한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뭐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도 뭐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하니까 사랑하죠.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랑이 전달되지는 않아요. 사랑의 힘이 내가 널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가 감정이라는 게 있죠. 부모님이 나를 막 야단치시고 막 할 때 정말 사랑해서 저러시는 건가? 사랑해서 그러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계속 그 사랑은 안 전달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솔직한 마음으로는 좀 미워. 미운데 또 그렇게 미워한다라고 또 내가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거역하는 일이 되니까. 그래서 계속 그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걸 양가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양가 감정에 휩쓸려 있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사랑한다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것 같고 아주 알쏭달쏭하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확신이 돼요. 저 사람은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렇다면 그 분명히 그가 나를 찾아서 나의 자리에까지 내려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단체 톡방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 사람이 글을 올리면 이 사람이 글을 올렸네 하고 더 보고 싶어질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그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교회나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천 리더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시죠? 난 도무지 내가 생각해도 사랑하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떨 때 사랑하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지지를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그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도 내려왔다고는 하는데 뭐 별로 내려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사랑하는데 뭐 별로 뭐 사랑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로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맨날 사랑 타령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저 볼 때 아, 저 손민성 목사 좀 가까이 하고 싶진 않아. 뭐 그러기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 됐다라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다 우리의 약점 아닙니까?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보면 당신이 받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그 사랑이 전해지는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와 방식을 너무나 분명히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유명한 말씀이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섬기러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또 그 사랑의 길을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삶의 방식을 통해서만 사랑이 전달되니까요. 사랑이 역사하니까요. 그런데 낮아지다 못해 목숨을 내어주는 자리까지 내려가셨다고 오늘 또 2장 8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그 사랑에 자신의 인생을 걸으셨으면 그 사랑을 전하는 이분이 목숨을 내주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예수님께는 억지로 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는 자리로 택해서 기꺼이 내려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참 아들이고 참 딸이면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내려가서 목숨을 내주기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이렇게 예수님 차원까지는 안 가셔도 돼요. 자신이 기르시는 뭐 자녀가 있다면, 자식처럼 돌보는 남편이 있다면, 또는 아내가 있다면, 또는 뭐 부모님이 봉양해야 할 부모님이 계시다면, 또는 내 학교에서 섬겨야 할 학생들이 있다면, 내가 여기까지 내려가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할 바이다라는 사실을, 자, 그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이 실질적인 그 과정들은 굉장히 모질고 그리고 비참하고 그리고 잔인한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은 이게 실패의 길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이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온 말씀처럼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다보시고 그 모든 것을 참으시면서 인내하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야 승리한다라는 이 원리와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서 이 세상 것과는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이죠. 하나님 나라의 업사이드 다운의 이 방식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그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서는 높아지고 그리고 높아졌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허구입니다. 원래 인간에겐 누구보다 높은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어질 때 이 피조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누가 누구보다 높고 누가 누구보다 낮은 그런 자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높은 자리를.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는 게 성공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거짓이고 허구이죠. 허상을 따라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론 직위라든지 직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와 직분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직분에 주어진, 그 직위에 주어진 섬김의 일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을 연습하라라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상대보다 높아지는 게 결코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 아, 내가 밑에 좀 이제 좀 속된 말로 깔았다. 이런, 그럼 내가 좀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 더 많아졌구나.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내가 더 많아졌구나.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처럼 내가 함께 사람들의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높이 오르는 그런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크신 사랑, 그 진수를 받고 주님의 낮아짐의 길을 따를 때, 아, 사랑이 되네? 내 삶에서도 사랑이 역사하네? 와, 사랑의 승리이죠. 이것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죠. 좀 가혹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부를 얻고 삶이 편해져서가 아닙니다.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역시 여기서도 체험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크게 가져다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경험하시면 경험하실수록 나는 그 삶을 더 살고 싶어지지. 결코 이 사랑하는 거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랑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존심 좀 죽여보고 내가 자아를 좀 죽여보고 저 사람에게 한번 맞춰보고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좀 빈정이 상하는 것 같았는데 그 결과는 훨씬 더 아름다운 결과, 아름다운 관계에 꽃이 피는 결과가 나타나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이것도 가혹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한결 쉬워집니다. 고난이 안 닥쳐서, 어려운 문제가 안 닥쳐서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려우고 큰 고난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거의 대체적인 추세로 볼 때.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닥쳐서 우리가 한결 쉬워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예수님만큼 내려가고 또 예수님이 내려가신 만큼 또 내려가고 그렇게 내려갈 때 오히려 하늘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그 능력이 나의 그 어려움과 나의 어떤 고난을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화도 나게 하지만 그것을 품고 더 큰 것이 있어. 인생에는 이게 전부다가 아니야. 하고 더 큰 것을 그렇게 품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셨습니다만 2장 1절을 우리가 조건문 if로 해석하지 말고 because로 해석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겠습니다. 성도에게는 격려가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가 있고 동정심과 자비가 있습니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을 이룰 수 있고 경쟁심이 아닌 겸손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수 있다는 그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죠. 이런 삶의 특징이 누구에게서 직접 증거되었나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보여진 이 삶의 특징을 지금 빌립보 교우들에게 그대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배우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전인격을 닮으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말은 전인격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전인격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이 동기를 배우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이 방식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배우라는 것은 그 동기와 방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의 삶에서 실현되면 예수님의 그 낮아짐의 방식을 배워서 실현되면 이것이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이로구나 하고 누가 말려도 감사하게 되죠. 내 삶에도 이런 새로운 일이 일어나다니 이런 사랑의 일이 일어나다니 그리고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니 이것은 얼마나 더 큰 복된 소식인가. 복음입니다. 이 낮아지심의 결과를 뭐 제가 또 앞에서도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9절에서 11절까지 그죠?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그 깃발을 들고 모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코치하시는 분으로서 가장 먼저 나서시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구주이시고 그리고 주인이 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행복한 거죠.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인 거죠.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실 것 같습니까? 이거야말로 제가 오늘 꼭 답을 듣지 않으면 이 자리를 안 내려가려고 제가. 이해하실 것 같습니까? 예,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따로 만나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받고 또한 그 사랑하기를 예수님을 닮아서 애쓰는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의 큰 출구가 되는 것입니까? 그 삶을 위해서 섬기고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본을 배우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확신하고 그 길을 기꺼이 택하여 따르시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